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민수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구약성경 민수기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좀 서론을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그 성경을 우리가 셉투아진트 70인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민수기를 아리스모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리스모어라는 그 헬라어에서 산수를 뜻하는 영어 아리스메틱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민수기 1장에서 26장에 거행된 인구 센세스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민수기는 그 내용상 출애굽기에 이은 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는 네 번째 성경, 네 번째 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세오경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작에 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엄청난 수로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거주하는 동안 하나의 민족 단위로 성장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벽돌 굽는 가마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고 건져내신 그들을 멀리 시내산까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레위기에서 우리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호칭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민수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이 민수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가데스 바네아 이르기까지의 노정이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크게 실패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을 때까지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방랑의 세월들은 고통으로 얼룩진 장편의 체험기였으며 끝이 안 보이는 비극의 연속이었고 질퍽한 진흙탕에서 뒹구는 절망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민수기에 적합한 테마를 붙여본다면 구약의 철로 역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순례자들의 여정, 방황, 활약, 전투 그리고 예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들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 자신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인생 지도와 나침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철로 역정을 쭉 계시하고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수기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유익한 책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워야 했던 교훈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인생 훈련들 아니겠습니까?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모름지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록해 놓으신 역사적인 기록임이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베드로전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2장 1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군데 소개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 성경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도 귀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뭐 양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민수기의 기록자, 뭐 이건 분명하죠. 모세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그 다섯 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율법서 또는 토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과연 모세오경을 모세 자신이 기록했느냐,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저작을 의심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고고학적 입장도 모세가 기록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고요. 성경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저작을 추호도 의심하는 것이 없지요.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단평들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의 거리가 약 241.35km 내지 321.8km 이렇게 킬로미터 이렇게 보거든요. 이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열 하루 길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열 하루 길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기브론에서 30일을 소유하게 된다고요. 이런 길을 이스라엘은 발길을 돌려서 방랑의 세월을 보내느라고 40일을 하루씩 계산한 횟수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것을 거절한 그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고 긴 방랑의 세월을 마치고 그들은 꽃 같은 장소인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간단하지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장의 인구 센서스와 26장의 인구 센서스 사이에서 우리는 성막의 뒤를 따라 진영을 이루며 첫 걸음을 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8년 10개월간 방황하며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손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그들의 숫자가 줄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 46절에서 군사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26장 51절에서는 그 군사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63만이 아니라 60만 1,730명이라고 적고. 그래서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냐면 1,820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었지만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더 늘어나고 번성하고 얻기는커녕 잃어버리기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는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집트학의 대가이며 국제표준성경 백과사전의 편집인 가운데 한 분이셨던 그리고 또 한때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장이었던 멜빈 글로브 박사, 그러니까 좀 더 그 이름 전체 풀네임으로 이야기한다면 멜빈 글로브 카일 박사가 추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지금도 연구하는 분들에게 카일 박사, 그러니까 이분의 그 주석, 이분의 그 해석을 보지 않고는 이 구약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구약 분야에서는 뛰어나고 유명한 학자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강의가 지루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카일 박사에게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카일 박사는 추정하기를 60만 명의 장정이라면 그들의 짝으로 최소한 40만 명의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정 외에 20만 명의 노인들과 80만 명의 아이들을 추가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의 귀한 이방인들의 수까지 한 10만 명으로 잡는다면 이들의 수를 합해보면 총 한 210만 명 정도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수 가운데는 레위 지파의 숫자는 넣지 않았다고요. 이로보건대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는 근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그 학자들, 특별히 카일 박사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 전에 그 카일 박사의 그 인구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뭐 근거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여러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빙 둘러 진을 친 배치도입니다. 셋째는 그들이 진행할 때의 순서도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절대로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우우거리며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펴보면요, 역사상 이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진영을 가져서 행진해 나갔던 큰 무리가 또 있었겠는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철저한 그러한 어떤 질서정연함을 보였습니다. 민수기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 무리의 진영을 향하여 얼마나 철저히 질서를 지키도록 하셨는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서정연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장미꽃 이파리를 들고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로 그 꽃잎의 배열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나무는 또 어떨까요? 뭐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일들과 채소들 또한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있는지요. 사람들이 뭐 자연도 대하고 뭐 그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 동물의 숫자도 이렇게 조종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지만 사실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절대로 이상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먹이 사슬도 정확하지요. 자연 특별히 이런 식물 계통들도 바다도 정확한 그러한 모습들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인가요? 이 우주의 질서 정연함은 어떻습니까?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총총히 박혀 있는 별들은 제멋대로 유영하고 떠다니거나 서로 부딪히는 법이 없잖아요. 광활한 우주 속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 있지만 주님께서 제각각 있어야 할 곳에 두셨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이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저 신비하고 놀라운 우주는 능력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무신론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 우주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우주의 에너지는 한 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너무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민수기 1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막이란 장소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회막은 광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건 당연히 교회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이거든요. 교회가 위치한 곳은 바로 세상 한 가운데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참된 신자들도 신자들로 구성된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이고요. 민수기 1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대를 청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수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군대를 두는 이유는 당연히 전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싸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하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금은 그들이 직접 적들과 대항하여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진 밖에서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군대가 조직되어야 하겠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저나 여러분 역시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현실 속에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달려들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겪게 되는 전투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잘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놀랍고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사납습니다. 광해로 나온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우리도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이라는 광해에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바울은 거듭해서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투를 준비했다면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광야에서 삶으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전쟁에 대하여 듣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숱한 전쟁들과 진격 나팔소리, 각종 전투들과 또 거인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양하게 접하게 될 겁니다. 이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들과 참으로 비슷한 거죠. 요즘 어떤 분들은 오로지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획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대치된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뭐 그게 맞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랑을 해야지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뭐 그들에게 무력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불화와 반목의 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적으로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사악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 세계에 생존하는 비극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민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민수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오스왈드 샌더스 지음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